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행함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변화의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찾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벗어버려야지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입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는 것, 이런 것은 내가 예전에 좋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더군다나 이 앞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걸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지 않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화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없이도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변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 좋은 일, 그런 것들은 사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변화는 대부분 어떤 외적인 변화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말씀도 잘 안 봤었는데 이제는 말씀도 잘 보는 사람이 되고 기도도 잘 안 했었는데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주일날도 잘 빠졌었는데 이제 주일날도 절대 빠지지 않는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결과론적인 면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게 되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변화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변화의 모습에서 행함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야고보의 그 말 때문인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야고보 사도의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고 그 변화는 행함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행위라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함, 그 행위라는 것은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적인 의미에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갖다 놓고 그 행위를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제일 처음에 2장 17절에서 말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어디에서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너희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2절 3절 4절 쭉 이어서 이런 일들 예를 쭉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가졌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받는 것이 왜 심판을 받는가 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어떤 거죠? 긍휼이라는 것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진 것, 그걸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도무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오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절대 그렇게 차별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그래서 야고보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행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차별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의 이 말을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제 열심히 행해서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참된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다 밝히 드러내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의 모습들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지 될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뭔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벗어버리고 입으라라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벗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함,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행위라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무엇을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내가 그걸 먼저 지키려고 먼저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도 없거든요.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행해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의 적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적용의 내용들은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알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위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계신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예전보다 많은 시간들을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사실 다른 모든 활동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댁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예전보다 뭔가 지금 내가 굉장히 못하고 있고 잘못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먼저 드세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또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하면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가치 나는 그래도 이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길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 며칠은 집에서 쉬고 그러니까 편하고 좋았지만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떠나서 영적으로도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게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내가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행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죠? 6일째 되는 날인데 6일째 되는 날도 처음에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고 나서 첫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날을 맞이하게 되냐면 안식의 날을 맞이하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은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누리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이 해야지 될 일이라는 것은 뭐가 자기가 땀 흘려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를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이 해야지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굳이 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이라는 모습이었거든요.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 아니죠. 안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심으로 말미암아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만을 드러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될 것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누리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죠? 인간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그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땅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피조하신 다른 모든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하게 돼요? 사탄이 인간을 꾀는 것이 그거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독립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거든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 거지요. 그게 바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되어버린 거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때부터 타락한 이후에 죄가 그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현재에 대한 곤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어땠어요? 현재를 늘 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현재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내가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내 환경도 바꿔야지 되겠구나, 그런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언가를 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면 되는 존재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기특한 것 같은 생각이지만 이것이 참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한편으론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뭔가 부족한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보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감당할 수 없고 보답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데 그것이 우리가 뭔가 보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낮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론 참 기특한 것 같은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오히려 성경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돌려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답해야지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게 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게 되게 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모습을 옛 습관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 습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주도권 안에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게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나가야지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한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라는 이 차원 이전에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의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에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을 아는 삶, 그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지라는 그 생각에 여전히 잡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옛 습관인 겁니다. 사도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던 그 유혹을 쫓아가고 있는 그 죄의 모습, 그게 바로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인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고 죄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준다라는 그 차원보다 더 깊은 의미의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고 있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변화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옴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변화죠. 세상에서 이것을 누가 변화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알죠?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만에게 그 역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변화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는 하나님이 없이도, 믿음이 없이도, 성령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라면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러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고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 모습까지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바로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그 방식,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기쁨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참 생명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런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삶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삶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자만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 사람들이 드러내려고 했던 건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행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 있음을 주님 증명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이름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내 안에 믿음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했지만 그들의 행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서 행했던 그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드러나는 그 행함으로 열심을 내고 행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 있는 걸 내가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행함, 그러한 믿음은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런 엉터리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위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고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된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고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랑거리들 사도 나도 그 전에 다 갖고 있었고 나도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이제 자기가 그 전에 그렇게 유익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저거 다 배설물로 여겨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 여러분 순순히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난 여전히 그 세상 것들이 유익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데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배설물로 여겨야지 이렇게 되나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하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배설물로 여겨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배설물로 여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여겨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고 억지로 여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저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여전히 그게 나에겐 배설물이 아니고 뭐로 다가와요? 여전히 나한테 황금으로 다가오고 보석으로 여전히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는 걸 아니야 그건 다 배설물이야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배설물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는 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죠? 그게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사도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자기가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절대로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가 그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중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설물이 되어라가 아니고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이 오게 되면 겪게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고 여전히 귀한 것으로 황금으로 보여질 때가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불가능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이 좋은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지로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되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억지로 기뻐해야지라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기쁜 거예요. 그것이 참 감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런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여전히 내 본질은 이러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감사함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 배설물로 여겨라 해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외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행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도로 예전 세상 습관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 데 가서 그냥 뒹구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은혜 받고 나서 여전히 옛날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 그게 바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다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 데 가서 뒹구는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반복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행할 수 있는 행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답하자,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된 모습이구나, 내 안에 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나의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행하는 이가 계심을 내가 알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의 삶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었어요? 아니요, 사도는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사도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자신의 불가능성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도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말도 점점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본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는 것을 포기하게 됐을 때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순종되어지나요? 순종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순종이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알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해야지가 아닌 거죠.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끝까지 그거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셔도,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 그대로 이제 따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사실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순종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우리가 삶의 경험들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점점 경험하게 될 때, 아, 이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염려를 우리가 내려놓게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도무지 난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가 잉태하는 것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그 차원이 아닌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잉태를 하게 된다면 내가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나와 정혼한 저 남자에게도 내가 버림받게 될 텐데 나는 도저히 그거 감당할 수 없고 이건 나에게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나한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그 일을 이루어 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마리아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뜻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이런 부당한 일은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이 삶의 모습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이 믿음, 이것조차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그 머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위치까지 이루어 놓으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내어놓겠습니까? 오직 주께 받은 것만 저희가 주님 앞에 도로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그것만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의 그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